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저희들, 아직 저희들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약한 처지에 있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충성되이 여겨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새로이 교사의 직분을 맡은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시간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지도하며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능히 견디어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우는 말씀이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먼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뒤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반갑습니다. 그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 이제 주제가 학생의 이해와 대화법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강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실 어떤 대화법이라든지 또는 학생의 이해라는 그런 주제는 사실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이 또 많이 이렇게 교육학적인 방법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사실은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한 시간 반 만에 이 내용을 전부 다 공부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수박 거닳듯이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분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빼놓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유인물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학생의 이해에 대한 부분인데 그 공감적 이해라는 유인물을 하나 준비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하나가 대화법 주제가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시간 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화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게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오해만 될 뿐이죠.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사도와 바울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좀 생각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굉장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무서워서 떨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과 전도함이 자기의 어떤 지혜가 드러날까 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의 지혜로 구원할 수는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기 앞서서 이 말씀을 읽었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학생의 이해에 대한 어떻게 학생들을 이해할 것인지 이런 이해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기록이 된 것이지만 세상적인 상담 기법, 상담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참고를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 지혜나 자기 어떤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다.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저도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제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이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봉사하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냉큼 좋다고 하는데 교사 봉사하자면은 굉장히 부담을 가르쳐요. 왜냐 부담을 갖게 되는데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냐. 내가 뭐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실 성령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6절은 같이 읽죠.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학생들을 이해해야 되고 이해하는 목적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겪는 것 같은 고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거든요. 물론 학생들을 가르칠 뿐더러 학생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가르치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학생들을 위로하려고 내가 이 교사 봉사를 시작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찬양대를 지원을 했어요. 왜 찬양대 해요? 아, 저는 노래를 좋아해요. 교사를 지원했어요. 왜 교사 지원하셨어요? 원래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자기가 좋아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건 취미생활이에요. 어떤 교육 목사님 예를 들면은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인도했던 그분이 하루는 청년의 교제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차에서 굉장히 안색이 굳어서 좋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긴장했죠. 한참 인상을 쓰다가 결국은 차를 운전하지 않고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대고 한참을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옆에 탔던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분이 옆에 있는 그 목사님을 불렀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을 불렀습니다. 형제님, 불렀더니 깜짝 놀랐죠. 예, 예, 말씀하십시오. 쫄았잖아요? 내일 아침 9시까지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예, 예,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까지 본당 2층 중고등부실로 좀 올라오셔요.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거든요. 토요일날 교제 끝나고 주일날 아침 9시까지. 그래서 아침 8시 반에 가가지고 다 기다리다가 시간 딱 맞춰서 9시 돼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는 거예요. 쭈삐쭈삐 들어갔더니 그 운전하던 형제님이 이리 오라고 불렀어요. 다 가서 불러서 이제 옆에 섰더니 소개를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 앞으로 교회 학교에서 같이 봉사하게 될 신창훈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교사 봉사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내서 내가 왜 교사가 됐지? 얼떨결에 교사 됐죠. 근데 본인이 깨달았던 것은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사로 세워주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자원해서, 어떤 분은 떠밀어서,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내 신앙이라도 지키려고 여기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 교사는 만들어지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교육 목회할 때 그 작은 씨앗 원고에 교사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부터 교사가 완벽하게 돼서 교사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하나씩 하나씩 다듬고 하나님 앞에 더욱 완전한 교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학생들 수련회를 하는데 학생들을 따로 학생들만 재우고 선생님들을 선생님들끼리 따로 자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아주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한 해는 주제를 함께하는 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함께하는 거죠. 동행이잖아요.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은 그 학생들과 늘 함께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교육 목회할 때 선생님들에게 물어봐요. 선생님 반에 혹시 학생 누구 부모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집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그 학생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학생이라면, 교사라면 당연히 자기 분반 학생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서 뭐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추측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집 전화번호, 부모님의 이름,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교사잖아요. 교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교사가 아니고 사실은 24시간 교사입니다. 세상 직장으로서 교사는 모르겠어요. 자기 근무하는 시간만 교사일지.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는 항상 교사입니다. 24시간 교사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5절에 네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양떼의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명의가 되는 비결. 훌륭한 의사가 되려면은 뭘 잘해야 되죠? 진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해서 아이가 감동을 받고 생활이 변화되냐?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대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교사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도 교사가 학생의 말을 잘 경청만 해줘도 치료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학생들 가운데 경험해 보시면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선생님이 뭘 지도해 주려면은 학생이 선생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더 많이 막 하려고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 말이 많거든요, 학생이.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좀 마음이, 성격이 좀 급한 사람끼리 말하면은 말을 끝까지 못 하거든요. 도중에 항상 가로채고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내 말 좀 들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할 말이 마음에 가득하고 목에까지 올라와 있으면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말할 걸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죠? 저 사람이 한마디 하다가 그거다고 또 틀리면 내가 거기에 반론할 얘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면은 학생은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속으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 있고, 저 말이 끝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선생님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을 때까지 차라리 잘 듣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데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제대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잠언 18장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18장. 잠언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학생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물론 답을 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답보다는 자기 사연을 말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사연을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올바른 대화법에 앞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 공감적 이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함께 해라.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게 공감적인 이해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감적 이해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의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이죠. 이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같은 내용과 수준으로 이해한다. 사람들은 흔히 그런 얘기예요. 당해본 사람 아니면은 모른다. 내 마음 모를 거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안다라고, 아니다. 나는 너를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 공감적인 이해라는 것은 거의 같은 내용,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과정은 그 다음 읽죠.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이해한 것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즉 교사가 학생의 경험을 마치 자기 자신의 것처럼 지각하고 이해하며 그 이해하는 바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학생이 말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교사가 관찰하고 느낀 바를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적인 이해라는 것은 학생이 말하는 것을 자기가 충분히 이해한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상황을 다시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까지가 공감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학생이 선생님이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학생이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 그것까지가 공감적인 이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선생님은 그래 정말 그렇겠다 내가 너를 이해해 그런데 학생이 알기는 선생님은 내 마음 몰라요. 그건 공감적인 이해가 안 된 상황이죠. 학생 스스로가 선생님을 보면서 선생님이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학생이 그걸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공감적 이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공감적인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공감적인 이해를 하려면은 중요한 게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도 적어놨지만 공감적인 이해는 공감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공감적인 태도를 가져라. 말씀을 듣기 전에 선생님 스스로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학생을 만나기 전에 Are you ready? 준비됐어요? 자기 자신을 준비를 시켜야 돼요. 학생은 말하려고 와요. 만나기 위해서 와요. 근데 선생님은 아무런 준비 없이 바쁘게 있다가 학생을 그냥 만난다. 이미 마음 가운데서 그 학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만나면은 그건 학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대화에 있어서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공감적인 태도. 앞서 말했듯이 교사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가짐과 준비가 교사로 하여금 공감적인 태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공감적인 태도를 위한 교사의 준비. 평소 교사로서의 성실함, 진지함, 언행 등에 주의한다. 이거는 평소죠. 그 시간만 교사로서의 태도, 언행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와야지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다 참다 터지죠. 예? 보자 보자 하니까 보이네. 이건 왜요?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의 삶의 모습이 남의 말을 경청하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기 좋아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교사 앞에서 듣기를 좋아하는, 정말 경청하는, 공감적인 태도를 가진 교사로 돌변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평상시에 그런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에 대해 상담 전에 충분히 파악한다. 이 파악은 학생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 이유는 굉장히 많죠. 그죠? 아이가 열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열이 나요? 감기에 걸려도 열나고, 그죠? 예. 또는 장염, 편도가 부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염증들이 있으면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만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태도 하나만을 보고 자기가 잘못 판단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환경을 아는 게 오히려 좋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편견은 갖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런 거고, 주변을 정리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학생을 기다린다. 사람은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막 그런 장소는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상담 전에 학생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담에 임한다. 이 기도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기도하면서 기다려라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찾아보시죠.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 말씀.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곤핍한 자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위로할 줄,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의 혀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귀가 혀보다는 더 먼저 필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왕기상 3장을 보면은 솔로몬의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심리로 판결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심리를,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읽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한나는 정말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 선지자는 한나를 꾸짖었죠? 네가 술 취했다. 낮에부터 술 마셨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굉장히 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아들이 죽게 됐을 때 그 수넴 여인이 달려와서 그 발을 붙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막 떼어놓으려고 할 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은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자의 심중에 아픔이 있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심리를 알았거든요. 그러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공감적인 태도. 이런 태도가 준비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그냥 듣는 것하고 공감적인 경청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읽어보죠. 학생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학생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듣는다는 것, listening은 단순히 어떤 것을 수용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매우 능동적인 과정이고 또한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게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듣기의 다섯 가지 수준. 첫 번째, 무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저하고 상담하고자 왔는데요. 제가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계속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무시죠?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바쁘신데 괜히 왔습니다. 일 계속 보시죠. 두 번째는, 듣는 척, 듣는 시늉만 하는 것. 앞에는 아예 들으려고 노력도 안 했고, 두 번째는 듣는 척만 해요. 표가 나거든요. 시늉만 하는지 어쩌는지. 세 번째는 선택적 듣기. 흥미 있는 부분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우. 가끔 전도 집회 하든지 그럴 때요. 인상 탁 쓰고 안 듣는 분들 있어요. 그러다가 좀 재밌는 얘기하면 한 번 쳐다보고 웃고 또 그 다음에 또 인상 쓰고 있어요. 선택적으로. 네 번째, 적극적 경청. 이 적극적인 경청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화법에도 같이 나오는데요. 학생의 말을 잘 듣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을 보인다.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거는 뭐예요? 비언어적인 반응이죠? 전도집회 할 때도 이 비언어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은 말씀을 전하는 분이 흥이 나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도 구원 받은 형제 자매님들 그 전도집회를 몇 번이나 들었겠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리고 딴에는 우스운 얘기 한번 한다고 하지만 그 얘기도 전에 몇 번 들었던 거예요. 별로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데 막 웃어주고 막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건 뭐예요? 비언어적인 경청.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 비언어적인 경청뿐만 아니고 언어적인 경청에 있어서도 대화를 아주 잘라버리는 일을 몇 번 했어요. 아이가 그다음부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아빠하고 좀 친밀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거리를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우스운 얘기예요. 저는 그거 하나도 안 웃었거든요. 그거 들으면 참 너무너무 유치하고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이가 그 얘기를 와서 저한테 했어요. 그 얘기를 막 저한테 하면서 웃더라고요. 안 웃겼어. 그래서 제가 안 웃었어요. 그리고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머쓱해졌죠. 별로 영양가 없는 얘기다. 가라. 왕 무색했어요.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공감적인 경청이 아니죠?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학생의 말에 짧게 이제 눈만 마주치는 것 아니고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고 응, 그렇지. 그래, 그거야. 참 뭐 힘들었겠다. 이런 거는 언어로서 이제 선생님이 내 말을 정말 이해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적극적인 경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밑줄. 그러나 그 밑에 한번 보죠. 교사 자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상담 중에 계속 고민하면서 학생이 무엇을 말하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거나 집중하며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주의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무슨 말을 하면요. 그 밑에다가 자기가 생각나는 성경 구절들, 거기에 대한 답변들, 이런 것들을 적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도 하고,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적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건 적극적인 경청이지, 이게 공감적인 경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듣기는 하지만 공감, 감정을 같이 느끼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라는 겁니다. 괄호 안에 한번 보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자기 방어적인 입장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일단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생각하거나 이것이 옳다라는 결정이 나면 그 후에 학생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된다. 한계가 있는 거죠. 공감적 경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생의 말, 의도,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이 말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우고 잠시 학생의 입장에 놓이게 만든다. 그 상태에서 학생의 말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이나 학생의 문제에 대해서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교사로서 역할로 돌아와 바로 전에 공감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이나 자신의 감정과 경험에 비교하며 더 깊게 교제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교사라는 입장은 완전히 그 학생이 말하는 동안은 완전히 잊어버려라 이거예요. 완전히 학생 편에서 함께 말을 들어라. 저도 상담할 때 어떤 자매님, 어떤 구원받지 못한 남편의 문제, 남편의 그런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을 때는요, 막 그 자매님이 이제 막 그 상황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막 열이 받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얼굴도 빨개졌다, 막 노래졌다, 어떨 때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저도 보면은 저도 막 같이 분이 나서요, 막 코에서 막 열이 막 팍팍 나오고, 어떨 때는 같이 울기도 하고 하면서, 저도 같이 흥분하고, 저도 같이 분노를 느끼거든요. 에이, 목사가 분노를 느껴서야 되나? 그 당시는 그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생각나는 말씀들도 있거든요. 막 갑자기 막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분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목사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감정이 조금 식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말씀이 또 달라요. 일단은 공감, 감정을 똑같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머리보다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공감적인 반응. 세 번째가 이제 반응. 공감적 이해는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교사로부터 공감받고 있다고 학생이 느낄 수 있을 때 학생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교사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상담 초기에 학생과의 친밀감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감정과 정서의 지각. 상담 중에 학생이 표현하는 감정과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쉽지 않다. 만약 교사가 학생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면 학생은 더욱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교사의 어정쩡한 표현이 학생의 표현을 더욱 힘들게 한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는 어떤 형제의 간증이다. 저 사실은 공부는 담을 쌓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보니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대학 입시 시험을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이 형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 여러분들이 표현 한번 해보세요. 학생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교사다.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놀았는데 구원받기 전이 그랬어. 지금은 구원받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대학교 입시 시험을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데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할지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워요. 이 형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 한마디로 두려움, 막막함, 깝깝하죠. 갑갑합니다. 예. 자, 학생의 감정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느낌의 단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섯 가지 단계를 추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기 교사 자신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단어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겠냐. 1. 느낌의 일반적인 범주를 지적하라. 첫 번째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지금 이 학생이 하는 말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두 번째, 느낌의 상세한 종류를 지적하라. 즐겁지 않다, 불안하다, 들떠있다. 뭐죠? 불안하다. 예. 느낌의 강도에 따라 서술하라. 강하다, 보통이다, 약하다. 예? 강하다. 지금 이 학생은 지금 굉장히 절박한 심정이에요. 강해요. 학생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들과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학생이 지금 사용했던 단어들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들? 단어. 어떤 단어들? 학생의 감정이 나타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늦었다. 생각 중이다. 아는 것이 없다. 모르겠다. 두렵다. 단어들이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굉장히 확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사용한 단어와 거의 같은 범위 내에 어휘의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건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에게 알려줄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두렵다. 다른 말로는 무섭다. 두려움, 무서움. 그러죠? 학생에게 의미 있는 단어, 즉 그가 사용하는 어휘의 범위 내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느낌을 표현해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죠? 참고로 일상적 정서의 이해, 두려움, 불안, 기쁨, 분노, 성공감과 실패감, 자부심과 수치심, 죄책감, 사랑, 증오,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단어들이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반응을 읽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몇 개의 형용사나 구문으로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반응의 내용과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감정을 알 수 있는지 써보세요. 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연습해 볼 수 있다. 보기. 고등학교 3학년인 이 형제는 어제 고향의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대체 왜 일이 그렇게 뒤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렇듯이 왜 좀 더 자주 내려오지 않느냐고 추궁하듯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속에서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는 눈을 돌려 바닥을 내려본다. 마침내 나는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꾸했습니다. 제 처지가 되어보라고요. 나는 내가 한 행동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머리를 저으며 무려 열 번씩이나 그 말을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어머니의 면전에서 문을 꽝 닫아버리고 집을 나왔어요. 이 사람은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 어쩔 줄 모른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수치심, 마음을 가누지 못함, 충격을 받음, 자신에 대해 극도로 실망함. 자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서. 물론 어머니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는 내가 한 행동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일이 그렇게 뒤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이나 바닥을 본다든지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머리를 젖는 등 비언어적인 행동을 볼 수도 보고도 알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런 감정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고 이 자매가 학예 수양회를 어렵게 참석하게 되었다. 게다가 새 친구도 인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시종일관 말씀 시간에 잠만 자고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정말 이곳에 어렵게 왔는데 왜 자꾸 잠만 자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워서 팔도 주물러주고 깨웠더니 친구가 자꾸 화만 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그만 지쳐 친구에게 짜증을 냈지 뭐예요. 한숨을 들이쉬며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친구도 기분 나빴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저도 답답하니까 그 친구를 외면해버렸어요. 주님을 생각했더라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질문. 이 사람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뭘 느끼고 있죠? 네?
안타까움.
네? 안타까움. 어떤 안타까움? 이 친구가 느끼고 있는 것은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친구는 물론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데 잠만 자고 딴짓만 하고 옆에서 이렇게 주물러주고 깨우니까 오히려 더 신경질 내고. 근데 왜 자기까지 또 그랬냐 이 말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친구한테 좋지 못하고 대해버렸으니까 친구가 이제 얼굴도 잘 안 마주치려고 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해버렸는지. 주님은 그러지 않았을 건데.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친구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었죠? 이 말 중에서. 예.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를 이제 자책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한숨을 쉬면서 손으로 머리를 감싸는 그런 비언어적인 행동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예가 나옵니다. 2. 어느 분반 수업에서 한 자매가 간증했다. 3번, 4번, 5번 쭉 있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 반응의 다섯 가지 수준이 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수준 1부터 수준 5까지 몇에 해당하는지, 여기에는 공감적 이해의 척도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공감적 이해 반응을 연습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각 수준과 자신의 반응을 비교해보고 향상시켜보자. 보기에 우리 집은 왜 그리도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영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학생이 혹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집에서는 공부가 안 돼요. 애들도 떠들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수준 1. 좀 시끄러워도 참고 하면 되잖니. 이게 수준 1입니다. 이건 뭐냐. 밑줄 친 것만 읽어보죠. 학생이 명백하게 표현한 표현적인 감정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한다. 할 말 없죠.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준 2. 뭐가 시끄럽다고 그러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도 많구나. 이거 이제 학생이 표현하거나 의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감정 및 의미에 반응하는 수준이다. 수준 3. 그래, 우리 집이 시끄러우니까 공부하기 힘들지? 이건 부모님이 해당하는 경우죠.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에 제대로 반응하는 단계는 아니죠. 수준 4. 내가 공부할 때 식구들이 좀 조용히 해 주었으면 좋겠단 말이지. 밑줄 친 거. 학생이 말로 표현한 것보다 더 내면적인 감정을 표현해 줌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이전에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을 표현하거나 경험하게 한다. 실제로 학생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공부를 지금 내가 잘, 자기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 못해. 그 이유가 뭐냐?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가 사라져버린다. 근데 그 말을 교사가 더 학생 속에 있는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학생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찾아주는 거죠. 5. 밑줄 친 거 읽겠습니다. 학생의 가장 깊은 감정까지 포용하여 정확한 공감적 이해를 통하여 의사소통하는 수준이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장 동기를 이해하여 표현한다. 성장 동기. 학생을 더 성장시켜주는 거죠. 식구들이 좀 더 조용히 해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지. 만약에 학생이 우리 집은 왜 그리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영 공부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학생이 말했을 때, 자녀가 말했을 때 엄마나 아빠가 그래, 식구들이 조금 더 조용히 해준다면은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그 말이지. 뭐 학생이 뭐라 그러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의 위로가 돼버릴 거예요.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엄마 아빠는 내 깊은 속까지 다 알아주잖아요. 이게 뭐냐? 공감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흔히 1번, 2번, 3번. 공부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벨로모 핑계를 다 댄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안 해야지 입 다물어 버리거든요. 우리는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런 연습들을 쭉 하는 게 필요합니다. 참고로 밑에 수준 3에서 수준 5까지의 공감적 반응에 해당하는 다른 용어로 반영과 명료화가 있다. 다른 용어로는 반영, 명료화, 반영시킨다. 학생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되는 기본적인 감정, 생각 및 태도를 교사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수준 3이고요. 반영. 이게 수준 4는 명료화. 학생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학생에게 명확하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수준 4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 1, 2, 3, 4 네 가지 반응들을 순서대로가 아니고 섞어 놨어요. 공감적인 이해 수준의 변별. 엄마, 나가세요. 노크도 없이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여기는 내 방인데. 여기에 반응. 한번 보죠. 너도 이젠 컸으니 너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게로구나. 두 번째, 엄마가 자식 방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니? 조그만 게 무슨 비밀이 있다고?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 기분이 몹시 상했나 보구나. 내가 화난 모양인데 엄마가 자식 방에 들어갈 때도 꼭 노크를 해야 하니?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아서 언짢았구나. 자, 여기 1, 2, 3, 4, 5. 수준 1. 어떤 것이 수준 1이에요? 엄마가 자식 방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니? 조그만 게 무슨 비밀이 있다고? 예, 수준 1. 맞죠? 더 이상 할 말도 없이 딱 잘라버렸어요, 이제. 수준 2는 뭐예요? 수준 2. 예? 네가 화난 모양인데 엄마가 자식 방에 들어갈 때도 꼭 노크를 해야 하니? 이거 수준 2죠? 수준 3은? 3은? 예. 내 방에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 기분이 몹시 상했나 보구나. 이것은 실제로 있는 상황만 말하는 거잖아요. 속마음이 왜 노크 안 하고 들어왔냐? 왜? 이제 4번은 혼자 있고 싶었는데 방해를 받아서 언짢았구나. 그게 뭐야? 혼자 있고 싶었다는 게 이제 자기 마음이잖아요. 학생 마음. 그리고 이제 수준 5는 너도 이제 컸으니 너만의 세계를 가지고 싶은 게로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함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럼 연습해 보셔요. 1, 2, 3, 4번, 5번 해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시간이 아이고야 벌써 다 가버렸어요. 수준 높은 수준의 공감적 이해, 성장 동기의 이해, 공감적 이해 기본 수준 연습인데요. 기본 수준 연습, 공식 반응, 성장 동기 표현 연습, 5수준. 이건 연습, 여러분이 부단히 연습해 보셔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5수준까지인데 5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단히 연습해 보셔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교사로서 학생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공감적인 이해를 하는 교사로서의 자격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알고 본인이 말하는 가운데서 적용시키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내면을 읽어내고 그리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두 번째 나눠드렸던 학생 이해와 대화법. 페이지 1번에 큰 글씨만 좀 읽어보죠. 올바른 대화법의 중요성과 필요성. 양괄호 1번. 올바른 대화법은 상대방과의 인격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계를 인격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했고, 2. 올바른 대화법은 하나님과 학생 간의 관계를 더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할 것입니다. 3. 올바른 대화법은 학생들이 점차 확대되는 사회 속에 잘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언어 생활로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방법에, 아까 공부했죠?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말이나 글로서 하는 건 언어적인 거고 비언어적인 것은 몸짓, 동작, 정보 전달. 그래서 눈빛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눈빛 대화법. 그래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봐야 됩니다. 눈을. 선생님이 학생의 눈을 안 보면요. 학생들이 선생님 눈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늘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여학교 교생들, 남자 교사님들 나오면요. 학생들 눈을 안 보고 벽보고 합니다. 벽보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누구하고 눈빛 몇 번만 마주치면 소문나요. 누구랑 좋아한다네. 그러니까 벽보고 해요. 그런데 썩 좋지 못하도. 그리고 말씀을 할 때도 시선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다 줘야 돼요. 자기 말 잘 듣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만 계속 보면 딴 사람들은 안 되죠. 분반 수업을 한다든지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도 왜 없겠어요. 말 잘 듣는 놈 이쁘지. 육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자꾸 눈을 마주치고 그 아이하고만 웃고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싫어해요. 편애한다라고 생각하거든. 편애한 적은 없어요. 말로나 행동으로 편애한 적은 없어. 그런데 읽혀요, 마음이. 그러니까 눈을 골고루 시선을 골고루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 목소리, 어휘조. 말하는 방식과 어조가 내용에 미치는 영향. 자, 이것은 이제 상대방의 이해에 대한 것은 끝났고 이제 대화법에서 중요한 겁니다. 대화 중에 여러 가지 목소리의 표현과 어조가 있기 마련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조의 졸린 목소리는 내용을 흥미있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설교조. 그러니까 평상시 말하는 것하고 다른 목소리. 뭐 우리가 흔히 뭐 기성교회 목사님들 보통 말할 때는 그러지 않은데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막 이런 막 화장지가 왔어요. 뭐 이런 목소리처럼 이상한 목소리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그냥 평상시 말할 때는 괜찮은데 그랬니? 하는 괜찮은데 갑자기 이제 좀 뭐를 가르쳐야겠다면 목소리가 갑자기 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변해지는 변사처럼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조의 톤으로 그리고 기왕이면 말할 때도 억양이 이렇게 좀 있는 게 괜찮아요. 그죠? 억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톤도 그러고 말 속도도 빨라졌다 늦어졌다 때로는 침묵도 하기도 하고 침묵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말하다가 좀 그치면은 주의 집중 안 하던 사람들이 주의 집중을 하거든요. 긴장하게도 만들었다 또 이야기도 했다가. 그런데 늘상 같은 톤으로 똑같이 얘기한다. 제가 누구 목사님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목사님은 정말 말도 느릿느릿하고 톤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중고등부 전도 집회 하는 걸 듣다가 제가 막 웃었던 적이 있어.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면서 바퀴벌레가 30cm 참 무섭겠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안 무서운 거예요. 화석이 발견됐는데 잠자리 길이가 1m, 새우 화석이 2m, 바퀴벌레가 30cm 무섭겠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바퀴벌레가 30cm 무섭겠죠? 전혀 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 들으면서 막 전혀 안 무서운데 막 웃었어요. 학생들과 대화할 때도 이제 그런 거. 말이 지나치게 너무 빨라도 안 좋아요. 어떤 분은 막 쫓아가기 바쁘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너무 느릿느릿. 그런 경우도 졸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겁니다. 발음이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는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조롭고 밋밋한 음성보다는 가끔 액센트를 주거나 빨리 혹은 느리게 이야기할 때 더욱 의미의 전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공감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이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경청할 때 당신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시선 마주치기 얘기했던 게 나오죠? 얼굴 표정. 얼굴 표정. 여러분 얼굴 표정은 어때요? 예? 네? 가지가지예요? 학생이 울면, 아까 우리 로마서 읽었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라. 학생이 울면은 선생님도 울고, 학생이 즐거워하면은 선생님도 즐거워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렇죠. 예. 감정은 전달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찬양대 연수 이렇게 할 때 음악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합니다. 음악에 대한 정의. 음악이란 음을 재료로 하여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이다. 이게 이제 음악의 정의예요. 사상이나 감정이 전달돼요. 그러니까 목소리 좋다라는 것하고 노래 잘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목소리는 감정 전달보다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중요한 거고 좋은 음악을 노래를 잘한다라는 것은 감정 전달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예쁜 목소리로 엄마가 섬 그늘에 노래 잘한 건 아니면 목소리 좋죠. 40대 중년 아줌마 소주 한잔 마시고 훌쩍훌쩍 거리면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게 더 가슴에 팍 필이 꽂힐 수가 있어요. 그건 노래 잘하는 거거든요. 감정 전달. 학생으로부터 감정이 전달되고 그리고 내 감정이 또 학생에게 전달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부연 설명하기. 공감적인 이해에서 나왔습니다. 부연 설명하는 것. 그게 뭐냐? 공감적인 반응의 단계에서 1, 2, 3, 4, 5. 상대방이 하는 말을 좀 더 명료화시켜주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반영해주는 수준 3과 수준 4 그리고 그보다 더 적극적인 수준 5 성장 동기까지도 표현해주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메시지를 다시 물어보기.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하기. 이 추가적인 질문하기는 한번 읽어보죠.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좋은 의견을 계속 얻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대방이 수줍음을 탈 때도 계속 그를 격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열린 자세로 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내용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듣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면 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말하는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아내려는 뜻으로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즉 심문하는 것처럼 추궁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쨌다는 거냐 캐묻는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감정 표현하기. 대화할 때 적절한 감정 표현은 듣는 사람을 매우 듣는 사람이 매우 민감하게 듣고 있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I 메시지, 생각을 알리는 방법, 나 전달법. 이게 이제 대화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과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에 대한 생각, 느낌, 의사를 솔직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배려하도록 돕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육목회를 하고 있을 때 말씀 시간에 상담실을 이렇게 쭉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당 본당 위쪽에 있는 상담실들이 쭉 있었는데 상담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학생들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왔는데 어느 문을 열었더니요 학생 두 명이서 그때는 아이팟은 없었고 녹음기였어요. 녹음기를 틀고 이어폰을 끼고 그 안에서 둘이 춤을 추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말씀 시간에 춤을 추고 있다가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한 학생은 이방인이었고 한 학생은 구원받았다라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말씀 시간에 말씀을 안 듣고 춤을 추고 있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있니?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뭐 교회 오고 싶어서 온 줄 아세요? 그게 답이었어요. 저한테 답.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 너 이리 와.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교회를 왔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아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답변이 왜 교회를 왔는데 그랬더니 그 학생이 엄마가 오라 그래서 왔죠. 제가 칭찬해 줬어요. 너는 교회 오기 싫었는데 엄마가 오라고 해서 왔구나.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 너 착하다. 엄마 말 오기 싫었는데 와가지고 그래 교회까지 왔으니까 엄마 말 잘 들었지 않나. 오, 착하네. 엄마가 너 매주마다 오기 싫은데 매주마다 오라 그러니? 매주마다 오라 그런대요. 그러면 그때마다 너 오니? 그때마다 온대. 야, 너 진짜 착하다, 야. 나 같으면 안 와. 그러니까 씩 웃어요. 저를 보고 씩 웃어.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진짜 나 같으면 안 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 비율을 맞춰주는 건지 이제 학생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이제 옛날 저 학창 시절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거기 좀 앉아봐. 옛날 제 학창시절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나에 비하면 야 너는 진짜 착하다 야. 친구는 왜 데려왔니? 그랬더니 아니 혼자 가는 게 너무 심심해서 친구 데려왔대. 친구까지 데려왔어? 야 잘했다 야. 이 시간에 있는 교회 안 왔으면 어디 갈 거냐. PC방 가고 뭐 그런 거. 그래 그것보다 100번 잘했다. 잘했어. 근데 기왕이면 교회 왔으니까 말씀도 좀 듣고 가면 좋지 않냐. 응? 말씀 듣기 싫어? 했더니 말씀 듣는 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대요. 그러면은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될 것 아니냐. 친구까지 데려왔는데 너 친구한테 뭐라고 하고 데리고 왔냐. 교회 가서 놀자 그랬냐. 교회 가서 말씀 듣자 그랬냐. 네. 교회 가서 뭐 말씀 듣자 그랬죠. 그 말씀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상담 한번 해가지고 아이들과 대화 한번 해가지고 아이들이 절대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속돼야 돼요. 한 번의 단방약처럼 말해가지고 말을 착 듣는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계속해서 지속돼야 돼요.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되고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때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다음부터 오면 말씀이라도 조금이라도 듣고 가자. 뭐 10분이면 10분이라도 한번 듣고 잠깐이라도 듣고 그리고 와서 뭐 네 놀든지 뭐 하든지 그래라. 그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왔으니까 너 아주 착하다. 칭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씩 만나자고 했거든요.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학생 그 친구 학생 없을 때 따로 이제 이렇게 만나자고도 하고 밖에서 만나서 떡볶이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생이 나중에 완전히 변화되고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이 됐는데요. 학생의 말을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기 학생들은요. 선생님하고 말할 때 꼭 싸우는 것처럼 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막 대받아치고
뭐 어떤 하나라고 말하면요. 반응이 굉장히 귀걸이하고 왔니? 그러면은 예 그러면 될 건데 왜요? 귀걸이하면 안 돼요?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말하는 것 봐라. 너 누구한테 배운 말버릇이야? 공감적인 태도가 안 되면은요 몹시 당황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요.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떨리거든 막. 저걸 그냥 사실 이런 대화법이나 학생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 자녀에게 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화해 나갈 것인가. 여기 이제 나 전달법 한번 보죠. 간단하게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어린이의 행동, 뭐뭐 하면 교사의 느낌, 뭐뭐라고 느낀다. 어린이 행동의 결과, 왜냐면 뭐뭐 하기 때문에.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잘못에 초점을 두고 비난하는 너 전달법과는 달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좌절이나 수치, 분냄이 없이 교사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도록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예로 1.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큰 소리로 우는 아이가 있어요. 너 전달법. 누구누구야? 제발 그만 울어. 너는 왜 그렇게 매일 우니? 에이, 속상해. 너 전달법이죠. 너 왜 그렇게 우냐? 막 이거. 나 전달법. 누구누구야? 내가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큰 소리로 울기만 하면은 선생님은 너무나 속상해.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을 전달한 거죠. 교사의 마음이나 교사가 원하는 상태. 네가 그렇게 우니까 내가 속이 상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울어서 속상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속이 상한다.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꾸중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속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안 해주니까. 말을 해주라. 내가 도와줄게. 이게 뭐예요? 나 전달법이라는 거예요. 분반 시간에 예와 이. 분반 시간에 장난감이나 기타 물건을 가지고 놀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방해하는 아이에게 너 전달법. 누구누구야? 너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 벌써 몇 번째야? 장난감 가지고 놀려면 나가! 나가서 놀아! 이게 이제 너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잖아요. 너 전달법. 나 전달법은 분반 시간에 장난감을 꺼내서 놀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선생님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 왜냐하면 중요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놓치기 때문이야. 누구누구야? 장난감을 넣었으면 좋겠다. 분반 시간이 힘들면 선생님에게 조용히 얘기해주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서 그렇다면은 조금 참았다가 끝나고 해주겠니? 이건 선생님 자기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자기 입장.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 이제 무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반 시간에 산만하고 지속적으로 장난을 치는 학생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보처럼 우뚝하니 앉아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관심을 끌고자 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을 관찰해보고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법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 전달법. 나 전달법. 이것은 선생님들이 많은 연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은 적극적으로 말하기, 대안 찾기, 그 다음 논리적으로 말하기, 생각 확장시키기,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 기타 효과적인 비언어적 행동의 활용, 거기에 손을 이용한 의사표시,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이용하는 것은 자신의 느낌을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들도 그 말할 때 손을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뭐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뭐 이런 손을 합하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손을 이용한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강한 어떤 분노를 말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대화 이외에 손을 이용한 표현. 신체적인 접촉. 별 생각 없이 상대방의 손이나 손목 또는 팔꿈치를 잡았는데도 상대방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성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요즘 세상에 성희롱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리와 친밀감, 친밀한 공간 두 걸음 이내. 친밀한 사람끼리는 딱 붙어서 두 걸음 이내로 대화한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불편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별로 친밀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요.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 그죠? 대인 공간 두 걸음 또는 네 걸음 정도. 그리고 사회적 공간 네 걸음 이상. 그래서 친밀감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냐? 될 수 있으면 가까이 다가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와 태도. 개인의 몸단장은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저분한 손과 손톱,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몸에서 나는 악취 등.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한 것이지만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식사를 하고 양치를 안 했어요. 양치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치약 칫솔 다 가지고 다니세요? 교사라면은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학생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두 걸음 이내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자꾸 학생이 거리를 멀게 하든지 또는 손을 자꾸 옆으로 이렇게 있다든지 말은 못하지만 그냥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치하시는 것 또는 뭐 껌이라든지 가글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또는 에티켓 이렇게 칙칙 뿌리는 것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은 그런 거라도 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좋다. 재밌는 얘기가 있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의 새끼 손가락을 이용해서 코 속을 좀 정리하고 있었어요. 네, 그걸 여학생이 봤어. 여학교였죠. 여학생이 봤어요. 네, 여학생이 오니까 선생님이 손을 탈탈 털더니 어깨를 만지작 떠닥떠닥 이번에 공부 잘했어. 하고도 머리도 쓰다듬어줬어요. 참 불편하죠. 그러더니 헤어지면서 다음엔 더 잘해라 악수까지 청해요. 그러면 참 이거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외모와 태도.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성경에 아담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담한. 무슨 뜻일까요? 아담한 옷을 입으며. 그것은 너무 헐렁한 옷도 아니고 너무 꽉 쬐는 옷도 아니고 아담한? 등치가 아담하지 않는데. 아담한이 무슨 뜻일까요? 아담하며. 성경. 디모데전서 3장도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3장 2절. 남자에게도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아담하며 말이 나오죠? 예. 감독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아담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아담하며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어로는 코스미오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규모 있게 잘 정돈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절에 그 또 나오고 마태복음 23장에도 회칠한 무덤 같다. 그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할 때도 잘 정돈된 무덤. 겉으로 볼 때는 정돈이 잘 돼서 깨끗하게 단장이 돼 있지만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누추한 옷, 그냥 헝클어진 머리, 아무렇게나 입는 옷차림 이런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그렇고 모든 태도도 삶 자체도 정돈이 잘 돼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아담한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슬리퍼 신고 운동복 차림에 나오는 트레이닝 입고 온 분들 사실은 아담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또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고 오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아주 적절하게 절제되어 있는 그런 옷차림들을 하고 오는 게 중요하다. 선생님들은 특히 주일날 오실 때는 교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전도인들 왜 말씀할 때 전부 다 양복 입고 와요? 예? 아담하려고. 예. 이게 아담한 옷차림이에요. 예. 그래서 그 교사들도 가능하면은 너무 화려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잘 이렇게 정돈된 정장이라든지 뭐 이런 옷차림들 또 특히나 나이가 연소한 분일수록 옷차림에 더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네가 내 스스로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남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네가 주의해라 이 말이거든요. 말이나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하고 잘 단장해서 남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라. 이제 갓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간 형제나 자매들 가운데서 교사로 지원했는데 실제로 고등부를 맡게 됐다든지 중등부를 맡게 됐다든지 그러면 학생들로부터 교사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죠? 교사로서 어떤 품위는 말에도 행동에도 다 있지만 특히나 외모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똑같이 반팔 티에다가 청바지에다가 청바지도 이렇게 막 찢어진 거 구멍난 거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교사로서의 품위를 나타낼 수 있겠냐.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다. 뒤에 대화를 막는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명령 지시, 경고나 위협, 설교나 의무 부과, 충고나 독단적인 강요, 좋지 못하고 무시 메시지, 판단, 비판, 비난, 상투적인 말, 해설, 분석, 진단. 구역 모임 가도 모르겠어요. 서울에서는 구역 모임 할 때 그런 걸 못 봤는데 어떤 구역장님 같은 경우는 남이 간증하고 나면은 꼭 끝에 해설해주고 또 덧붙여서 이렇게 진단까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간증들을 막아버리는 효과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좋지 못하고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말하는 진실되지 않은 말들, 지나친 칭찬, 안심시키기, 동정적 뿐인 위로, 달래기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학생의 이해와 대화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배웠습니다. 한 시간 반 짧은 시간이지만 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본인이 연습을 하고 또 익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인물로 나눠드린 거 이렇게 그 버리지 마시고요. 참고로 두고 학생들과 대화하기 전에 한 번씩 꼭 체크해보고 부단히 좀 노력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교사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한 사람도 도중에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은즉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학생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